지난 주간에 교회 학교의 여름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교우 전체들이 함께 모이는 한마음 축제가 무더위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미래 사회의 주역들이 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더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사명이 많지만 다음 세대들을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의 주역으로 잘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행사를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지 2500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 고유의 역사와 민족성,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금은 작지만 강한 나라로 세계 역사 속에 한 축을 감당하는 나라가 된 것에는 그들 사회를 지도했던 랍비들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랍비라고 하면 유대교의 성직자로 생각하는데 성직자들은 아닙니다. 유대교의 성직자들은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은 AD 70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성전이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공백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지도자들이 바로 랍비들이었는데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면서 또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웠던 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속에서 제도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고품격의 학식과 신앙적인 탁월함으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지도자들이었고 특히 공통적으로는 교육과 학문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AD 132년에서부터 135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반로마 혁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커바 전쟁이라는 것인데 이 전쟁이 실패로 끝나고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의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이 랍비들의 수장격이었던 랍비 아키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유대교의 교육을 중단시키면 새로운 타협점을 찾겠다라고 제안했는데 아키바 랍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육과 학문은 고기의 물과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교육은 생존이다라고 말하며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계속하다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 잔혹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 일찍부터 후손들에 대한 교육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관행 가운데 환가지교 또는 환부지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자식을 올바로 엄격하게 키우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집에 보내서 올바른 교육을 받게 하자는 제도가 환가지교 또는 환부지교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정신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몽테뉴는 출생한 다음에 그 가문이 관리하던 영지의 관리자인 초부의 집에 맡겨서 자랐습니다. 아들에게 자연과 붙하고 소박한 생활에 익숙해지게 하고 사람 사랑에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려는 부모의 생각이 훗날 그 아들을 위대한 사상가가 되게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이란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인격의 토양을 갖추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교육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무척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자녀들의 행복한 날이 신앙의 법도를 어떻게 배우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신앙의 법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에서 교실에서 말씀을 교육받는 것으로도 배우는 것이지만 부모나 어른들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영향받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목사로 평생 살면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대화를 해보면 내가 설명했던 교리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은 남아있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했다는 것만 아이들 마음속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누구나 나름대로 힘겨운 삶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자기들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능력이 축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 일이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는 한 선지자의 제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죽으면서 많은 부채를 남겼습니다. 채주들은 그의 아내를 찾아와서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통고해 왔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일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만연해 있었던 그 사회의 관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동시에 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더구나 인신매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했습니다. 고리대금과 함께 인신매매는 반드시 징벌하실 참담한 사회악임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이와 같은 말씀과 정신이 준수되지 않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없었던 타락한 사회로 전락했고 그래서 체조들은 찾아와서 가족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그릇된 사회악에 대하여 그 누구도 금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에 맞서서 바로잡으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 뒤에 자본가들과 권력의 야합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일반 백성의 힘으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를 찾아와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빚만 처자식들에게 남긴 채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 선지자의 제자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엘리야 시대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5절 말씀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또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스승 엘리야의 성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이어서 4장 1절 말씀과 38절에 5장 22절, 6장 1절, 9장 1절 등에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을 스승인 선지자들에게서부터 배우고 훈련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그 시대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 학교에 와서 교육받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 매우 감동적으로 제게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선지자들이란 지속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던 박해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위기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당시에 선지자가 되는 일은 적각 박해 칼날 아래 자기 생명이 놓이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선지자의 제자는 빚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4장 38절 말씀 이하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덜에서 풀을 뜯어다가 죽을 수어 나누어 먹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42절 말씀 이하에서는 먹어야 하는 사람은 100명이나 되는데 가진 것은 보리떡 20개뿐인 선지자 학교의 궁핍한 살림살이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박해와 사회적인 무시와 멸시 그리고 극한의 가난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던 시기가 엘리사 시대의 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는 죽은 제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평가하기를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마디로 평가했습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길이요 사회적인 지위도 탄탄한 것인 시기에 신학교 앞이 문전 성취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고난과 가난뿐이던 시기에 선지학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신학교 지원자의 수가 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지원자들 중에 고령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청년들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목회사에게 열정이 시들해진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래 목회자인 신학생들의 질적인 저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적으로 이 현상을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소중한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선발하면서 글 좀 잘 쓰고 영어 단어 몇 개 더 많이 외우고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선발하면 그들이 시대와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보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인내와 포용력이 있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고 개척정신으로 무장된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선지 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처자식의 생계를 해결하지 못한 채 빚만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를 가리켜서 기분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 어려운 박해의 시대에 식생활도 해결되지 못하면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 모여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만 살아갔던 그 역사의 희망이었고 길 잃은 백성들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고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신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남은 의인의 대열에 설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대단한 능력과 재능을 갖춘 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를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소박한 신앙인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세상 자랑하지도 않고 힘을 과시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의 짐도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신앙 하나로 버티고 견디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기 중심을 지켜내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의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오직 믿음 하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반열에 서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던 분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가족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가난의 권리를 벗지 못했던 그는 죽은 다음도 빚만 잔뜩 남겼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아내는 체주들로부터 돈 대신 자식을 노예 삼겼다는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간 삶의 뒷자리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무척 무거워지고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시편 37편 25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고는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그 자손들이 그 자식이 노예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나 일제강점기나 또는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 순교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정말 곤고한 삶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족들을 돕고 싶어도 워낙 감시가 심한 탓에 의지 못했고 사람들은 한때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의 일은 잊어버리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그의 아내도 방법이 없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을 구해놓고 살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잘못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제일 큰 걱정들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이하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던 사라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는 내 아들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의 핵심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길이 없겠습니까? 라는 호소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교회 학교들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간 80만 명을 넘나들던 신생아 출생 수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교회 학교들도 그 역량 아래 놓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일이 무척이나 어려워졌습니다. 제 기억에 한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각급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등하교 길에 아이들에게 경쟁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학교 앞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학교 안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려 해도 학교는 종교단체 출입 자체를 사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학교로 장학금을 보내어도 종교 편향성 시비 휘말릴 것을 염려해서 학교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은평구에서 오래 목회하면서 이 문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할 방법이 없을까를 두고 많이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에 교육단체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학교들을 설득해서 학교 내 활동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법인이어서 학교 내 활동이 불법으로 취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은 하기는 어렵지만 진심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들을 섬기면서 접촉점이 생기게 되었고 그 때문에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의 부흥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은평구 떠나면서 리더십의 문제가 생겼고 재정 문제도 여의치 않지만 지금도 그 사역은 은평구 내 68개 초중고등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노력하고 길을 모색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일을 위한 우리의 열심과 관심의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들의 문제를 선지자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줄 믿고 아이의 문제를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준비한 그릇마다 기름이 넘치게 주셔서 7절에 보시면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팔려가지 않게 되었고 가정도 해체되지 않았고 가족들이 함께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긴급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 해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여기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으로 살아간 이 선지자의 제자에게 그 아들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경 읽으면서 많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주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셋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아벨이 죽은 다음에 그 의인의 뒤를 이을 아들로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후예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전승받은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인간적인 장점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 때문에 그 줄기에서 노아가 출생하고 아브라함이 이어가고 다윗이 맥을 잇고 그 줄기 끝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후예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손들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이 문제 해결을 엘리사가 했다는 것은 오늘의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열정과 사명감이 부족하고 헌신하려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패배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는 귀신에게서 어차피 고통당하던 한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일을 하십니다. 때문에 패배의식은 교회의 밭에 마귀가 뿌린 가라진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능력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아멘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개교회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 학교가 전과 같이 부흥되는 일을 위해서는 개교회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전반의 평가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 등등이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 사회의 미래에 매우 유익하다는 평가를 내놓아야 그래야 교회 부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의 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상호 경쟁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연대와 협력을 함께 대응해야 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일치를 강조하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헌신을 요청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의 유익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특혜가 주어지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한국 사회, 한국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는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안의 중요성을 다 찬성하면서 다 인정하면서 열정적인 헌신으로 참여하지 않는 미지근한 자세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 내부의 가장 심각한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이 성공하면 교회도 나라도 내일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러시아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 1755년의 모스크바 국립대학이 창설되면서부터라는 것이 그들 스스로의 역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매우 늦게 대학이 설립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보다 러시아가 국가 위상이 훨씬 더 낮았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 게 없었습니다. 정치체제나 경제제도나 문화예술, 과학과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낙후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교육이 성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가의 다양한 발전이 가능했고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교회도 교육의 발전에 있어 부흥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가 되면 모두 죽임을 당하던 그 시대에도 자기 제자들의 미래가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에 절대 아님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에서도 베델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가르치는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사의 노력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위대한 세대가 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사 시대 자체에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영광스러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면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지금의 세대가 영광스러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같이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사회의 명망가들과 만나셔서 자기 모습 보이라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지내십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결론 부분인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다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마가 이름이 등장하고 누가 이름이 등장하고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순교 현장에 끌려가기 직전까지도 걱정했던 것은 다음 세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훌륭한 능력 있는 차세대 지도로 세울 것인가의 문제가 그의 심각한 마지막까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시대와 사도들의 시대보다 더 빛난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대였고 무결점의 역사를 만들어낸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부해 주신 다음 세대들을 우리 세대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위대한 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에 헌신하면 우리 시대가 영광스러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면 다음 세대들이 영광스러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도 가장 빛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